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끝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만, 이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The gospel changes everything.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42절 마지막 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힘차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다. 그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산란하였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제 동생이 모든 일을 저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하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그 한 가지,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마르다 편, 그래서 오늘은 마르다 얘기를 많이 할 거고 다음 주에는 마리아 편, 마리아에 대해서 또 많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9월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9월부터 매주마다 복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음으로써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 안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고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매주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것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뉴스는 날마다 들어야 되고 날마다 재발견해야 됩니다. 매일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란 다름 아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매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매일 우리의 일상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과연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복음이 내 삶을 바꾸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1년 전보다 지금이 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이 기쁨 너무나 중요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 뒤에 오는 아주 중요한 열매입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가 끝나면서 언제 끝날지 정확히 하나님만 아시지만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매일 복음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열매 맺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두 자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예요. 왜 특별한지 아세요? 왜냐하면은 그 내용이 전혀 특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별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관심이 자꾸 어디에 많이 꽂히냐면은 기적에 꽂혀요. 극적인 사건들. 와,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셔서 귀신을 쫓아내주셔서 폭풍을 잠잠케 하셔서 그 큰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서. 근데 그리고 그 정점이 어디야? 죽은 자를 살리셨어. 이게 나사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극적인 사건에 관심을 쏟게 되는 것에 위험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을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만드는 것은 인생에서 종종 만나는 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적인 사건은 우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극적인 사건과 큰 시험을 만나면 그걸 통해서 자기 믿음이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자기 인격이 성숙해진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큰 사건, 극적인 사건은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고 어떠한 인격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나게 할 뿐이지 그것을 만들지는 못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극적인 사건을 사모한 분이 있다면 오늘 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그걸 몰라서 맨날 극적인 사건을 기도했었어요. 기억나시죠? 항상 병들게 해달라, 가난하게 해달라, 망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그런 사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은요, 우리를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지 시험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고 우리의 삶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요. 복음이 우리의 인격을 만듭니다. 예수님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은 정말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 기적이 없어요. 대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일상에서 늘 겪을 수 있는 사건이 두 자매가 있어요. 근데 손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손님을 대하는 두 사람의 자세가 너무 달라요. 태도, 행동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한 자매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 청소도 하고 치우고 정리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런저런 요리를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청소도 안 하고 부엌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냥 예수님하고 시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언니가 점점 화가 나요. 몇 번 동생에게 막 째려도 보고 눈치도 주는데 이 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예수님한테 부욱 빠져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화가 폭발하는 얼마든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평범한 사건들,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하는 일들, 사소해 보이고 되게 뭐 이렇게 소박해 보이고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어나서 씻고 아침에 먹고 일하러 가고 사람 만나고 약속 잡고 전화하고 전화 받고 이메일 주고 받고 병원에 가고 운동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 잠자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매일 일어나고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극적인 사건을 많이 경험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평생 살면서 이런 극적인 사건을 기껏해야 다섯 번, 여섯 번, 많아야 그 정도를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흔하지 않는 극적인 사건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형성할 수 없어요.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마르다는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신의 물이 흐르는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휩쓸려가고 있었던 사람이고 마리아는 신의 물이 흐르는 방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두 발을 딛고 나는 내가 가야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그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향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마리아의 선택은 바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집에 방문하신 것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것은 마리아가 늘상 일상에서 내리는 그 선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마르다는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내면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마르다는 계속해서 이렇게 휩쓸려가고 있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우리 허브교회 성도님들이 보통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꿈이 크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꿈도 크고 여러분이 세운 목표도 커요. 이게 대한민국의 서울, 서울의 강남, 강남에서도 정말 가장 치열한 곳, 이곳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의 꿈도 커요. 기대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전 세계 모든 교회 성도들과 합치면 여러분이 거의 상위 1% 안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큰 꿈을 가르고 있어요. 그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세상적인 표현을 쓰자면 야심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준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도전을 한번 하고 싶어요. 어떤 도전이냐? 그렇게 작은 꿈을 꾸지 말고 좀 더 큰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어떤 꿈? 이런 꿈이에요. 주님, 제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2000년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이, 저를 몰랐던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알고 저를 접할 때마다 와,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다. 최고의 예배자였다. 그런 제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이 없어요. 이렇게 너무 우리한테 너무 큰 꿈인가요? 너무 큰 꿈인가요? 이게 마리아의 꿈이었어요. 마리아는요,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열정과 열망과 위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마리아를 위대하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바로 일상에서, 그 분주함 속에서 내가 언제 벗어나야 되는지, 내가 언제 주님 발치에 앉아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만큼은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마리아 이 소리만 들어도 막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마리아 편에서 더 자세히 보겠지만 마리아는 어떤 면에서요, 모든 제자들을 압도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허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을 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뭐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 우리는 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리아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리아 얘기를 조금 하고 빠르게 말하다로 본론으로 갈게요. 이 Future Self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2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 굉장히 좋습니다. Be Your Future Self Now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벤자민 하디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미래의 나를 꿈꾸고 있다면은 그 미래의 나를 지금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가 분명할수록 내 삶은 더 분명해진다 이거예요. 디스트랙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거예요. 그건 보장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마리아가 지금 그 선택을 내렸어요.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결코 놓치지 않는 선택을 내린 반면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마리아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든 그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다음 주까지 기다리셔야 되지만, 하지만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지 않았던 마르다를 보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지 않음으로 인해서 살았던 그 마르다의 삶의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사람의 삶과 그 결과까지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마르다를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마르다는 누구냐? 마르다는 누구냐? 마르다는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이 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은 이 오늘 본문에 보면 38절을 읽으면 이제 복수형에서 갑자기 단수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서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단체로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한 마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마르다가 초대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스스로 초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을에 가신 목적은 하나예요.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 삼남매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제 이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마르다 사람을 보내서 뭐라 그러죠? 주님,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게 뭐냐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아세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다시 한번 확정해줘요. 요한복음 11장 5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은 두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셨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가족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마르다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 책망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이 샘족 언어, 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누군가의 이름을 연거푸 두 번 부르는 것은 감정의 확대, 감정의 intensification, 그러니까 이 감정이 굉장히 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두 번 부를 때를 보면 거의 예수님이 울고 계실 때요. 눈물을 흘리실 때입니다. 깊은 애착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저의 마음을 지금 듣기만 해도 막 너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게 바로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다윗을 가장 닮았던 큰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울잖아요. 사무엘을 보면은 울는데 뭐라냐면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지 않아요.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계속 이렇게 불러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슬픔을. 그러면서 차라리 너 대신 내가 이 애비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또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렇게 불러요. 이게 뭐예요? 그만큼 이 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 부르셨어요. 다윗과 예수님 둘 다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 눈물의 정점이 어디에서 일어났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뭐라고 그러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째야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사랑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게 아니라 지금 짜증나서 두 번 부르는 게 아니라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게 아니라 정말 마르다를 여러분이 자식을 부를 때 그런 두 번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많은 일로 인해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많은 일로 인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사랑한 마르다는 어떤 사람인가? 이 마르다는 어떤 사람인가? 인간적으로 보면 리더예요. 완전 뭐 리더예요. 뭐 이 교회 안에서 일꾼이에요, 일꾼. 예.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은 마르다는 항상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 사람을 보내는 것도 하고 마중 나오는 것도 먼저 하고 또 예수님이 심지어 저거 돌 치워라. 내가 나사로 살릴 거다. 하니까 돌을 치워라 하니까는 이 마르다가 나서서 안 돼요. 지금 죽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악취가 나요. 썩은 냄새 나요. 그래서 지금 돌 치우면 냄새가 날 거라고 아주 실제적인 얘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 마르다의 허튼 수작 부리지 않습니다. 간단 명료한 사람이에요. 매사에 진지하고 최선을 다하고 언제나 열정이 있고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다의 특징이 뭐냐면 마르다와 비슷한 이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급해요. 남들보다 먼저 일을 파악하고 그 일을 먼저 알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주문하고 지시하고 진두지휘합니다. 성경에 보면 심지어 이거를 마르다의 집이라고 해요. 마르다가 초대했다고 왜 이걸 강조한 줄 아세요? 아니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가 다 함께 살고 있는데 왜 마르다의 집이라고 하느냐? 왜 그들의 집이라고 하지 않느냐? 마르다가 실세예요. 마르다가 모든 재정권을 쥐고 있어요. 마르다가 모든 결정을 다 쥐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르다가 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리더예요. 그리고 정말 리더답게 지금 마르다는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많은 일들의 정신이 팔려 있어요. 예수님을 초대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놓고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요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이 중세시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이 본문이 어떻게 많이 사용되어졌냐면은 많은 성직자들은 이 말씀을 토대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대조시키면서 여러분 보세요. 마르다는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분주하게 일을 했지만 결국에는 불행한 삶을 살았고 마리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실제로 중세시대 때부터 이 본문은 항상 그렇게 사용되었어요. 세속적인 직업을 버리고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직자가 되라, 수도사가 되라 이런 식으로 성경이 많이 해석이 됐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그 오류가 무엇일까요? 마르다는 지금 세속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요리를 하고 있었고 주님을 위해서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르다는 지금 100%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이야기는 이 대조는 세속적인 일을 하는 사람과 주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두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두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삶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어떤 삶이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나는 마르다와 가까운가 마리아와 가까운가? 여러분이 한국분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십중팔구 마르다의 유전인자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는 여러분 내가 마르다에 가까운가 마리아에 가까운가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두 가지 제가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 징후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 보면요. 이 마르다가 없으면 안 돼요. 이 마르다 형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이제 교회들의 살림의 80%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20%라고 그래요. 굉장히 건강한 교회예요. 안 건강한 교회는 90%의 살림을 10%가 책임지는 게 좀 안 건강한 거고 80, 20이면 나름대로 건강한 거였는데 저희 교회는 꿈이 하나고 비전이 하나예요. 모든 교회 살림의 100%를 100%가 책임진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1인 1역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경꾼 없이 예배만 드린 사람 없이 모두가 다 한 가지 사역을 감당할 때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허브예요. His body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마르다처럼 앞장서서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고 소그룹을 인도하고 여러 가지 사역과 봉사 팀에 들어가서 위원으로 섬기고 주차 봉사하고 이런 분들 차세대 교사로 섬기고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 교회가 돌아갈 수 없지요. 그래서 지금 봉사와 사역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르다가 이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아주 안 좋은 두 가지 징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면의 혼란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내적인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 첫 번째 많은 일이에요. 두 번째는 걱정하고 염려한다. 염려하고 걱정. 이 염려라는 헬라어 단어는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문자적으로 사방에서 잡아당겨서 찢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찢어져 나가고 있어요. 지금 내면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걱정한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upset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은 배가 전복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뒤집혔다 이거예요. 여러분 뒤집힌 배는요 스스로 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뒤집혀진 배는 어떻게 가게 되어 있죠?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마르다가 딱 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지금 너무나 많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전부 다 타협할 수 없는 것들로 만들었구나. 네 동생 마리아는 한 가지만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목표로 정했지만 너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네가 하고 있는 이 수많은 일들 20가지, 30가지, 40가지의 목표를 정했구나. 그래서 너는 이리저리 갈기갈기 찢겨져 나가고 있구나. 마르다야 비록 너는 적극적이고 너는 활동적이고 너는 열정적으로 살고 있고 누가 봐도 넌 리더고 누가 봐도 너는 주도권을 쥔 사람처럼 보이지만 마르다야 마르다야 사실 너는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란다. 그래서 너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너는 행복할 수가 없고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란다. 결론적으로 마르다가 불행한 이유는 뭐예요? 너무 필요한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위한 야심찬 꿈이 있었어요. 내가 정성스럽게 이 많은 요리를 준비해서 예수님께 바쳐야지. 요리해 본 분들은 아시지만 여러분 요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프라이팬에 있는 것들 계속 볶아야 되죠. 잠깐만 놔도 금방 타버리죠. 국물도 계속 저어야 되죠. 불도 조절해야 되죠. 또 오븐에 들어간 거는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 그것도 계속 봐가면서 또 도마 위에서 계속해서 과일도 썰고 고기도 썰고 그러다 보면 막 순식간에 국물이 흘러 넘치기도 하고 뭐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봤어요. 그럼 막 음식이 바닥에 떨어지고 막 아수라장이 순식간에 되고 그러면서 뭐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얼마나 정신없어요. 지금 마르다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방으로부터 계속 잡아당기니까 지금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거예요. 막 내면의 혼란과 갈등과 she was upset.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지금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데 주님 위해서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너무 속상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너무나 평안하게 주님의 팔찌에 앉아 행복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죠? 주님이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너와 마리아의 차이점은 이것이다. 너는 많은 것이 중요하지만 마리아는 오직 한 가지만 중요하다. 그래서 너는 계속 불행하고 마리아는 행복한 것이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왜 이렇게 불행한지 아느냐? 왜냐하면 너는 이 많은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가 꼭 행복하려면 가져야 되고 이루어야 되는 그것들을 너는 타협할 수 없는 일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계속해서 너를 찢어놓고 있고 너를 뒤집어놓고 있는구나. 두 번째 징후가 뭔지 아세요? 내 내면에 자꾸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는 두 번째 지금은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 점점 생겨나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요즘 막 짜증이 나요? 그 날씨가 더워서 그럴까요? 아니요. 날씨하고 상관없는 거죠. 짜증이 나는 이유는 왜 그럴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마르다의 특징입니다. 왜요? 마르다는요, 자기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진짜 짜증나요. 그녀가 하는 일, 주님을 위한 그 일, 헌신된 그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대로, 계획대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보니까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이 마르다의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이냐면은 그게 동생 마리아를 향해서만 짜증이 난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 항상 그래요. 결국 주님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궁극적으로는 다 주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마르다가 주님한테 뭐라 그러죠? 주님, 주님은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지금 이 상황이 안 보이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배부르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열심히 요리한다. 제 동생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상황이 안 보이세요? 주님, 지금이라도 저 동생한테 시켜가지고 당장 돌아와서 저를 좀 도와달라고 명령해 주세요. 이게 마르다예요. 지금 마르다가 주님한테 지금 잔뜩 화가 나고 있어요. 왜 화가 나 있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마르다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마리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한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정말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했어야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이 협조하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던 그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한테 잔뜩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마르다의 요청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마리아한테 그래, 야야야, 네 언니 힘들어한다. 야, 지금이라도 가서 빨리 네 언니 좀 거들어줘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마르다한테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지금 많은 일들 하면서 그 일을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너는 사실 그것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너의 노력과 너의 헌신과 너의 열정과 너의 분주함과 너의 성공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나한테 사랑을 받아야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하는구나. 너는 네 자신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나는 너에게 그런 일들을 요구한 적이 없다. 예수님이 왜 마르다의 집에 오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마르다한테 하늘의 양식을 주시고 싶어서예요. 마르다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마르다야, 내가 진짜 오늘은 나 이제 예루살렘과 고난도 받을 거고 제대로 이제 먹지도 못할 것인데 네가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진수성찬 좀 해줘라. 너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알지? 막 동그랑땡 그런 거 이번에 다 해줘. 토랑국, 나타롱국 되게 좋아해. 막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하셨다면, 그렇다면 마르다가 정말 예수님의 요구를 듣고 예수님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이 많은 것을 준비하다가 근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 한 번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말씀하신 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염려하고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니? 네가 너무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야.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은 내가 너한테 시킨 게 아니야. 나는 너를 너무 잘 알아, 마르다야. 나는 너한테 요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한테 주러 온 것이고 난 너에게 베풀어 온 것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그 사랑을 너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내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런데 네가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겠다고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 일들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시킨 일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이 스스로 내린 결정 때문에. 여러분, 이로써 우리는 마르다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볼 수 있어요. 왜 저는 우리 교회에 마르다가 한 명도 없기를 바라냐면, 여러분,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좀 마르다가 많이 필요해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르다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뭐냐면은 주님은 나의 영광과 나의 계획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허브의 성도님들이 노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잘 아세요. 네가 몇 가지만 하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마르다야. 나는 내가 하루에 얼마큼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 이상을 너한테 요구한 적이 없어. 근데 네가 스스로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지 마세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스스로 뒤집힌 배가 너무나 평범한 바다 속에서 가라앉는 거예요. 안타깝게 마르다는 누구보다 헌신했고 열정적이었지만 그러나 마르다는 이 사건 속에서 결국은 악인 역할을 맡았어요.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마리아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마리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맙소사. 다음 주까지 기다리세요. 마리아는 누구보다 주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마리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물론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즐겁게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조차 우리 모두 우리 허브교회 성도들 우리 허브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예수님의 밝지 않는 교회로 두고두고 남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기도를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마르다에 가깝습니까? 마리아에 가깝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아우 당신은 리더입니다. 당신은 정말 헌신적이고 당신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비즈니스도 열심히 하고 성공도 거두고 있고 누가 봐도 주도적이고 누가 봐도 리더십이 있고 헌신적이고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은 알잖아요. 과연 내 내면이 갈수록 기쁨이 넘치고 있는가? 여러분 내면에 계속해서 공허함이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내가 성공을 거두고 그걸 통해서 주님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그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결국 평범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제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 안에 마리아처럼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발치 아래 앉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그 한 가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할 때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의 말씀